대한민국 기업가 열전.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에 원조를 받던 나라들 중 유일하게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한국. 한국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일선에서 경제를 개척해온 기업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장사꾼들의 가슴을 뛰게 할 한국 기업가들의 이야기를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정우 교수가 들려드립니다.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고 남쪽에는 자유경제체제가, 북쪽에는 통제경제체제가 들어오게 됩니다. 남북한의 경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대한민국 기업가 열전 1부, 산농공상에서 상농공사로 마지막 이야기.
그러다가 남북이 분단이 되고 남쪽과 남쪽에는 자유경제체제가, 북쪽에는 통제경제체제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가장 큰 재산은 다 귀속재산, 적산재산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것들이었어요. 그거는 뭐 조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많았죠.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 경제의 향배를 결정을 했던 겁니다. 남쪽에서는 어떻게 했냐? 그걸 민간에다가 불화를 한 거예요. 북쪽에서는 어떻게 했냐? 정부가 그냥 김일성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지시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남쪽에서는 당연히 그래서 특혜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조선 사람들의 재산이라고 하는 게 정말 없는 거죠. 아주 정말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5천만이 싹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차지를 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를 누군가 인수를 해야 돼. 삼성전자를 인수할 돈이 있을까요? 아무도 돈이 없죠. 근데 누군가는 인수를 해야 돼. 그러면 그 인수받은 사람은 특혜일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바로 조선의 이 해방 직후에 이 나라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돈이 없는 거예요. 왜? 일본 사람들의 재산이 워낙 대단한 재산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받는 사람들은 특혜죠. 북한은 특혜가 없었죠. 왜? 그건 김일성이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남한은 특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특혜가 남쪽의 기업가들이 자라날 수 있는 그 터전을 마련해 줬던 겁니다. 예. 터전을 마련해 줬던 거예요. 북한은 어떻게 했냐? 북한은 김일성 주석과 또 근로자들의 그 천리마 운동에 따른 그 근로자들의 의욕과 그 다음에 과학자들과 결합이 된 거죠. 기업가는 빠져 있었어요. 그게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여기 이분은 지금 리승기 박사라고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비날론이라고 하는 그 합성 섬유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세계 세 번째예요. 북한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 공대 교수였습니다. 월북한 분이에요. 남한이 싫다고, 자유경제체제가 싫다고 월북을 했어. 그래가지고 김일성 주석이 뭐 전폭적으로 밀어주죠. 또 이런 과학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소련으로, 모스크바로 유학도 무지하게 많이 보냅니다. 과학자들. 그러니까 북한은 과학자가 만들어내는 경제였고 남한은 기업가들, 장사꾼들이 만들어낸 경제였습니다. 처음에는 형편없었어요. 남쪽이. 그런데 갈수록 상황이 달라지게 됐죠. 거기다가 엄청난 시장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죠. 수출 드라이브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개방정책 아니에요? 그 이전까지 우리는 수출이라고 하는 게 없었죠. 물론 일제 때 수출이 좀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불편한 또 사실. 일본이 중국으로 진출하면서, 중일전쟁을 하면서 조선 사람들이 일본군하고 같이 진출을 합니다. 그 만주의 거대한 시장을 수출시장으로 삼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기업들이 또 일어나고 그럽니다.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시장이었던, 과거 시장이었던 일본 만주, 하지만 다시 해방과 더불어 다시 닫혀있던 그 시장, 미국과 유럽과 그 모든 시장을 다 열어젖힌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한국의 장사꾼들이 세계를 시장으로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펼쳐나가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거의 절정에 이르게 됐다. 삼성전자, 일본의 5대 전자메이커의 시가총액을 다 더해도 이제는 삼성전자가 더 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히타치, 소니, 도시바, 샤, 파나소닉 다 합쳐도 삼성전자한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완전히 제조업으로 절정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이 수많은 세계 최고의 제품들, 시장 점유율을 세계 1위의 수많은 제품들. 그런데 여러분, 특징이 있죠? 이것들은 제조업 제품이라는 겁니다. 서비스업 제품이 아니고 제조업 제품. 또 한국 건설업도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두 개의 특징은 진작부터 세계로 진출을 했었다는 거죠. 전혀 경쟁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세계로 진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생겼어요. 네. 그런데요, 이 제조업과 건설업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로 따지면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제조업과 건설업 월드 베스트.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 25%.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판막 8만 불에 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75%는 뭘까? 농업, 서비스업, 공공부문, 이런 데들입니다. 대한민국 조선, 세계 최고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죠? 현대중공업, STX, 뭐, 최근에 부도가 나긴 했지만, 아무튼, 세계 최고의 선박들, 세계 최대의 선박들, 가장 좋고, 가장 화려하고, 이런 것들을 한국 기업들이 만들어냅니다. 조선에서 1, 2, 3, 4, 5, 6 등이 다 한국 기업들이에요. 1, 2, 3, 4, 5, 6이 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운영은 누가 하죠? 미국 기업이 합니다. 왜? 한국 기업은 그런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한국엔 그런 서비스업이 없어요. 한국의 서비스업은요? 청해진입니다. 그 엄청나고 그 정교한 배들을 만들어서 다 수출만 하지 우리는 못 써요. 왜?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비스업인 겁니다, 지금. 서비스업이 낙후됐다라고 하는 게 무슨 뭐 그런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산업이 낙후되면요. 사람이 죽어요. 배가 뒤집힌다고요. 서비스가 형편없어요. 불친절해요. 값은 비싸요. 뭐 이런 게 낙후된 산업이거든요. 네. 이걸 바꿔야 되는 거죠. 왜 그러면 청해진은 그랬을까? 이게 바로 유기전 상인입니다. 정부한테 독점권을 받은 거예요. 너만 해. 그 대신 뒤로 좀 주어? 뭐 이거 있겠죠, 분명히.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아직도 안 잡히고 있지 않을까요? 세계로 진작 진출했던 데들, 예를 들어 현대. 다른 나라에 배수출하는데 무슨 뇌물이 통해요? 무슨 독점이 통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뭔가를 계속했고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 간 거예요. 국내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던 데들은요. 다 적당히 다 했던 겁니다. 그 시전, 유기전에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게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래, 전통, 내수 뭐 이런 것으로 이런 수식어가 붙어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현대, 첨단, 글로벌, 하이텍 이런 것들을 다 바꿔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과제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대기업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업에서 그 대기업들이 나와야 된다, 이제. 제조업과 건설업은 다 나왔잖아요. 대기업이 다 나왔잖아요. 서비스업에서는 지금 안 나왔어. 왜? 못 나오게 하니까. 그래서 식당을 하면 맥도날드처럼 하고, 아, 농산물 뭐 그 쌀 장사를 하려면 카길처럼 하고, 또 농사를 지으려면 네슬레처럼 하고, 장사하려면 월마트처럼, 영화 만들려면 월디즈니처럼 저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저런 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야, 그렇게 대기업이 가능할까? 그런 씨앗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김순진, 놀부 아시죠? 놀부 NB, 놀부 부대찌개, 뭐 놀부 항아리 갈비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예, 김순진 회장입니다. 예, 저분이 2년 전인가 이 놀부 NBG 그 프랜차이즈가 한 600개 돼요, 거기에. 근데 그 지분 91%인가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지분을 모건 스탠리 프라이빗 에쿼티에다가 팔았죠. 1,300억 받았어요. 예, 식당 팔아가지고 1,300억을 벌었어요. 이분이 어떻게 시작하신지 아십니까? 이 논산뿐이거든요. 충청도 논산뿐인데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부도가 나버려요. 그래가지고 집도 없어. 집이 날라가 버려. 사기를 당해가지고 집이 날라가 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김순진은 중학교도 못 가요. 그냥 논산 시장에 나와가지고 채소 장사를 합니다. 거기 돈 좀 벌어가지고 서울로 왔는데 서울이 만만합니까? 꼼장어 장사했는데도 말아먹고 뭐 칼국수 장사했는데도 잘 안 되고 그러다가 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김치는 잘 만드는 것 같아. 그래서 보쌈 김치를 만들고 거기 어디서 잔, 그 이전까지는 이제 그 보쌈이라고 하는 거를 잔치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 편육. 그걸 해가지고 이제 보쌈 편육을 내다 팔기 시작했죠. 신림동. 신림동 그 고시촌에서. 오, 그런데 그게 이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프랜차이즈로 만들어 놓은 게 놀부 부대찌개, 놀부 보쌈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끊임없이 개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끊임없이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맛집이라는 맛집은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부 NBG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 거죠. 저렇게 가면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 같은 거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나 좋은 일자리들이 나오겠습니까? 식당을 가지고 해외 진출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강의 중에 마지막 3시간에 여러분들께 보여주려고 하는 바로 이 서비스업의 희망들입니다. 이 허영인이라고 하는 분은 제빵왕 김탁국. 그 파리바게뜨라고 하는 것이 파리바게뜨가 1980년대에 이 베이커리 제과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 이미 선발주자들이 많았어요. 뉴욕 제과.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태극당. 진짜 삼성이 빵집 했던 거 아시죠? 지금 저기 아티제 말고 신라명과 있었잖아요. 신라명과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뭐 그 기라성 같은 데들이 뭐 즐비했던 겁니다. 근데 후발주자였던 겁니다. 이 파리바게뜨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기발한 방법 그 보니까 그 이스트를 잘 발효를 시켜가지고 순간 냉동시켜서 그것을 짧은 시간에 빵집에다 배달을 해줘가지고 거기서 해동을 시키고 그래서 진짜 갓 구워낸 것처럼 만들어낸 그 기술이 대단한 기술인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개발을 합니다. 파리바게뜨에서 빵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제빵왕 김탁구입니다. 회장이 제일 잘 알아요. 저 사람은 밀가루 그까지 신경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밀가루가 독점체제였고, 그러니까 과점체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SPC 허영인 회장이 자기 빵을 위해서 밀가루를 특수 제작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귀찮다고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지방에 있는 밀가루 공장을 하나 인수를 하더라고요. 그냥 새로는 못 만들어요. 그 관리들이 허용을 안 해주는 거야. 이것도 시전체제예요, 이것도. 이 지방에 있는 밀가루 공장 조그만 걸 하나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하더군요. 그래서 자기 빵 맛에 맞는 밀가루를 따로 도정을 합니다. 이게. 그럴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는 데죠. 또 이 하림의 김홍국 회장, 저는 병아리 소년이라고 부릅니다만 아무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다 키우는 사람입니다. 47년간 닭을 키운 사람이에요. 예. 지금 미국 진출해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 농업이에요. 농민입니다. 농민. 또 이 사람은 가수 아니에요. 그죠? 이수만. 대한민국 가요계는 이수만 이전과 이후로 구분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수만 이전에는 돈 없으면 가수 못했어요. 왜? 아, 곡도 받아야 되지. 뭐 가사도 받아야 되지. 그것도 레코드 만들어야 되지. CD 같은 거, 레코드 아시죠? LP판. 그런 거 만들어야 되지. 또 뭐 자기가 막 저 팔러 다니기도 해야 되지.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 형이 가수를 하겠다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형이. 그 형 때문에 그 집이 아주 휘청했어요. 레코드판 하나 나올 때마다 기둥뿌리가 하나씩 뽑히더라고. 자기 돈으로 했거든? 근데 이수만이 뭘 한 거죠? 너 돈 필요 없어. 노래만 잘하면 돼. 너 싹이 괜찮네? 나한테 와. 내가 가르쳐 줄게. 이게 케이팝의 원동력이었던 겁니다. 돈 없어도 가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네. 그 분업체제를 만들어낸 거죠. 아무튼 이 비즈니스 마인드가 결합이 되면 어디서도 다 뭔가가 만들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예. 네. 11부, 12부, 13부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그 자세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권력자가 부자인 나라, 기업인이 부자인 나라, 그것이 가난과 풍요를 갈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상거래는 또 포지티브 썸 게임이다. 기억나시죠? 예. 자, 영국, 미국은 기업을 장려했고 조선은 억제했다. 그 결과 우리 조상들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것도 기억나실 겁니다. 한국 최장수 기업은 1896년, 세계 최장수 기업은 578년에 창립돼서 1436년. 그 차이는 민간 비즈니스를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해방 이후에 자유경제와 개방경제, 그것이 기업과 영웅들을 배출을 했고, 그리고 뛰어난 제품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고, 그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다라는 겁니다. 글로벌 시장에 나간 제조업은 세계적 수준으로 됐다. 그러나 보호받은 농업, 서비스 산업, 공공 부문은 빈약하다. 사람을 죽인다. 네. 하지만 그 분야에서도 기업가들의 싹이 도단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권력자가 부자인 나라와 기업가가 부자인 나라. 누가 부자가 되었느냐에 따라 인민의 가난과 풍요가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한민국 기업가 열전 2부, 조선의 거상 멸시 속에서 우뚝 서다 첫 번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